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인간 생활에서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식이주라고 하죠.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입는 문제, 이거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옷을 입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계절, 장소, 유행까지 고려해 입어야 옷 잘 입는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패션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2조 2천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규모가 줄어든 거라고 하는데요. 멋있는 옷, 이런 옷을 재단해서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다면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일단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입을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탈북민 이유진 씨의 눈으로 본 패션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기업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또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띄워드릴게요. DJ 디오 씨가 부릅니다. 디오 씨와 함께 춤을.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이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로 넘어가면서 사람들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졌죠.
그렇죠.
네, 이 봄옷 산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막 여름옷을 준비해야 될 만큼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유진 씨 오늘 옷도 참 멋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패션 센스가 있으시네요.
아, 네. 네.
유진 씨 옷도 잘 입고 뭔가 본인을 잘 꾸미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고향에 계실 때도 아, 좀 동무는 옷을 잘 입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기는 표현을 이제 뭐 옷을 잘 입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늘 이쁜 거 입고 왔다, 뭐 곱네, 뭐 이런.
아, 오늘 곱다. 이쁘다는 네. 말은 잘 안 쓰죠.
이쁘다는 말은 네, 네. 그렇죠.
곱다, 오늘 네. 곱다, 이렇게.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옷 얘기를 먼저 꺼내봤는데, 유진 씨와 함께 패션, 그러니까, 옷 등 그런 차림새에 네. 관련된 거죠. 요런 걸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션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신발, 가방을 비롯한 장신구까지를 모두 일컬어서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준비한 자료 먼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남의 시선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
첨단 신세대로 불리는 X세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사람이 유행을 탈 줄도 알고 자기가 넘치는 힘을 밖으로 폭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굳이 뭐 영화를 누려야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서 살아가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X세대에게 패션은 단순한 옷차림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패션을 통해 자신들의 욕구와 자유분방함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 유행을 보시면
과연 저렇게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네. 가는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럽게 짜요.
왜 저렇게 탐이나 싶은 어떤 그런 의아심, 그 대단히 그 좀 불순한 느낌이랄까.
아유, 나는 그대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분위기가 흉해요.
옷도 괜찮겠다, 굉장히 편하겠다. 한번 입어봐라, 그러고 하나 정도 사줘요.
그럼 박정희 때 고쳐야 돼.
네. 아유, 재밌네요. 네. 이게 여러분 1990년대 이 한국의 그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 당시에 젊은이들의 옷에, 그러니까 이게 패션에 대한 생각들, 네. 그리고 젊은이들의 옷차림을 보면서 어른들이 느끼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내용이 들어있는데, 재밌네요. 당시 90년대 때 그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막 배꼽이 보이는 짧은 상의를 입고, 뭐 그리고 바지는 이게 바지인지 치마인지 헷걸리는 엄청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막 장신구 막 화려하게 온몸을 다 싸고 막 이랬는데, 이런 자유로운 옷차림이 그런 기성세대, 그러니까 좀 어르신들의 눈에는 아까 말씀하신 불손해 보인다.
불손해 보인다. 다들 재촉을 입고 어디 가나 싶은.
그래서 당시에는 아, 이런 옷차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한국 사회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젊은이들의 이런 옷차림을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한국의 옛날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안 살아봤잖아요. 좀 근데 들어보긴 하셨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한류라기보다는 그때 그 자본주의 풍의 그 막 염색 수탁몰이요 하면서 그때 그 우리 만수대 통로라고 해서 그 왜 그런 짤막한 특집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옷차림이 되게 회계망측하다. 분장도 아주 이상하게 막 거기다 울럭덜럭 한다 하면서 저게 뭐냐 하는 식으로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비판조에 자본주의 아주 썩어 빠진 자본주의 하면서 그때 막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나죠.
그거 보면서 그때는 어떠셨어요?
조금 그거는 좀 과하다 싶긴 했었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하고 흉하게 하고 다닐까 싶었죠.
왜 머리를 시뻘겋게 물들였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오기 전에도 이제 그 한류 바람이 이제 막 불 때, 우리 10년 전부터 한류가 막 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접하다 보니까 노랑머리가 이쁘게 보이는 그게 시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노랑머리 한번 해보고 싶네 하는. 처음에는 흉측했는데.
저희는 학교 때 머리가 그 태생적으로 노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노랭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염색을 안 하면 항상 머리가 노래해지었던 거. 그게 놀림 대상이었어요. 아이들 사이에. 그리고 그게 예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사람의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국도 보니까 뭐 70년대, 지금 이게 이제 90년대 자료니까 90년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옷차림에 대한 그 복장 단속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스커트 있잖아요. 치마. 치마도 짧게 못 입게 하고. 그리고 머리를 기르는 남자들은 강제로 머리를 깎게 하기도. 이거는 북한이랑 옛날에는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유진 씨는 한국에 와서 이게 한국 사람들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이렇게 봤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나는 드라마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아 되게 그 드라마에서는 되게 화려하게 입잖아요. 막 사모님들도 아주 되게 막 우아하고 저런 옷을 진짜 입고 다닐까 싶은. 그런데 실제 그 드라마에서 봤던 이미지보다는 되게 조금 그냥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건 좀 그냥 소박하게 입고 다닌다, 수수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바지가 대부분 운동화에 청바지 뭐 이렇게 입고 다니고, 뭐 이제 뭐 좀 장소가 좀 뭐 클럽이라던가 뭐 이런 데는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이제 또 다른 옷차림도 좀 특이하게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고리에서 봤을 때는 너무 수수하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 모습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내가 조금 이게 왜 이렇게 입지 패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때니까 그때는 정장을 위에서부터 쫙 빼입었는데 밑에는 흰 운동화로 신어. 이게 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구두를 신어야 되는 거잖아요.
양복을 입고 구두 안 신고 운동화 신고.
운동화 신어. 너무 그게 처음에는 되게 의문점? 왜 운동화? 구두가 살 돈이 없나? 왜 구두를 안 신지? 그랬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운동화의 개념이 그냥 체육화라는
뭔가 편리화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신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그게 되게 그랬는데 지금은 운동화를 저도 신고 보니까 이게 남다른 또 이제 약간 요즘에는 꾸안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쭉 빼는 것보다는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약간 멋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맞아요. 너무 새카만 양복을 아래 위로 입었는데 구두가 시커멓게 실어놓으면 너무 약간 사람이 이렇게 경직돼 보인다 그러죠.
근데, 작정하고 막.
근데 운동화를 이렇게 툭 신어놓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해 보이고 네, 활동적이어 보이고. 네, 보이고. 그럼 세아 씨는 어떤 옷을 좀 주로 입으세요? 평소에. 네.
처음에 왔을 땐 청바지가 너무 입고 싶어서 동대문 시장 가서 그냥 막 이렇게 과하게 찢어진 건 어디 입겠고 그냥 네. 실줄같이 이렇게 쫙 찢어진 거를 그걸 막 사가지고 몇 벌 사가지고 막 덜려 입곤 했었어요.
청바지를 네. 그렇게 입고 북한에서는 청바지 못 입죠.
너무 못 입죠. 거긴 그 집 안에서 입는 거죠. 밖에 못 나가니까 이쁜 옷은 다 집에서.
이쁜 옷은 집에서. 네. 청바지 근데 판매는 하잖아요. 이게 몰래 몰래 서로 사 입고 그러긴 하잖아요.
근데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
단속가니까. 네. 그럼 북한에서는 주로 어떤 옷 입으셨어요?
대부분 종장에 그냥 회사 차림. 회사.
정장이라고 네네. 하게 되면은 양복 말씀하시는 네, 양복. 거죠?
투피스로 이제 아래로 하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검은색이나 권색이라고 하잖아요.
네, 권색이라죠. 네.
좀 어둡스러운 색으로 많이 입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밝아졌죠. 이제 색이 밝은 톤으로 많이 밝아지고
밝은 네. 톤이라고 하면 어떤 색깔 주로 많이 입어요?
뭐 그 흰색을 되게 입기가 힘들어 했었는데 흰색도 좀 입고 이제는
흰색 양복을 입는다고요? 투피스를 입는다고요?
네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연분홍이나 연파랑이나 네. 화사한
색깔 네. 확실히 밝아지긴 했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색깔이 다양해졌다라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북한하게 되면은 너무 검은색, 네. 빨간색 이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색깔만 떠오르는데 네. 화사한 색깔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평양 여성들이 높은 그
힐, 구두,
네 구두. 네, 네. 뾰족구두.
뾰족구두.
높은 구두에 이렇게 치마도 좀 짧게 입고 이렇게 옷차림이 네. 좀 과감해지는 것 같다. 이런 거를 한국이랑 네. 외부에서 좀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던데 네. 유진 씨는 북한에 있었을 때 네. 어땠어요? 좀 그 리설주 딱 등장하고 나서 그렇죠.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이제 한국 영화는 뒤에서 보는 거고 네. 이제 우리는 그냥 틀면 김정은하고 이설주밖에 나오는 게 대부분 그 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김정은이가 입던 선군복이라고 해서 사람 남자들은 100% 그 옷을 이제 간부들도
선군복
그 뭐 이게 쯔메리라고 쯔메. 하나요?
네. 그 야, 너무 전문 네. 용어들이 다 나오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걸 사람들이 막 단체로 이제 따라 입고 근데 이제 부인이 나오는 건 이번에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부인이 이제
그렇죠. 김일성 때도 김정일 때도 네.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설주가 음악을 하던 예술인 또 일이었고 예. 해서 패션이 되게 이제 감각적으로 막 이쁜 옷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이설주가 입으면 우리도 입을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장마당에서도 시장에서 똑같이 모방을 해서 이설주 옷을 이렇게 비슷하게 모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막 팔아 대고 사람들이 엄청 잘 사이고 하죠.
네. 그렇구나. 확실히 그 이설주가 북한 여성들의 네, 그런 패션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친
큰
거네요.
영향을 주죠.
근데 북한에서 좀 또 예술인이기도 했었고 네. 뭔가 이게 옷차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옷차림 때문에 단속당해 본 적은 없어요?
아유,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그 귀찮을 때 눈을 피하느라고 조금 좀 오늘 빼입고 나왔다 하면 골목으로 막 다녔어요. 골목으로. 이게 뽀젓하게 다닐 수가 없고 네. 아니면 뭐 차가 뭐 택시를 탄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어디 어느 장소 이제 모임하는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 또 별 문제인데 뭐 이제 버스를 탄다거나 하면 귀찮을 때가 딱 버스 정거장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 타려고 막 달려가는데 덩부덩부 서라 막 버스도 보다 막 담배 가구를 지어주면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 입고 싶은 옷 입으려고 네. 담배를 계속.
네.
와 진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주로 어떤 옷을 단속하나요?
단속 그러니까 무릎에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거나
그냥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 치마 좀 짧아 보인다.
짧아 보인다.
무조건 잡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령을 피운 게 저는 이제 단을 이렇게 스커트를 단을 조금 이뻐 보이고 싶으면 단을 올린단 말이에요.
아, 여기 근데, 허리 쪽으로 네, 이렇게
그만 살 때부터 조금 무릎 정상으로 샀다가 그 한 달을 올려 입는 거죠. 그래서 귀찮을 때가 있을 때는 다 내리고 내려 입고 네, 이쁜 데 가려고 네. 하면 거기 가서 이제 한 단어를 접는 거예요.
접고 네. 네, 본인만의 요령이 있네.
어떻게 해서나 그냥 이쁜 옷을 입고 싶으니까 그런 요령을 더 부려보고 했죠.
아니, 더워지면은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또 네. 여자분들은 안에다 속옷을 하나 더 입기 때문에 네. 여름에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여름에 이렇게 민소매 같은 네, 거 많이 나시, 입잖아요. 네. 그 소매가 없이 그냥 이런 것도
절대 안 되죠. 아. 네. 무조건 어깨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다 팔 이렇게 네. 덮는 걸로 해가지고 네. 정말 불편해요, 그죠? 아, 그 소매만
못하죠.
없어도 얼마나 시원한데요. 겨드랑이로 바람이 숭숭통하면서
그렇죠.
아유, 안타까워요, 진짜. 그 한국에 와서는 옷차림을 이렇게 옷을 입는 데서 특별히 뭐 어떤 그 통제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좋죠.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저는 많이 해보느라고 했는데 스커트까지는 이제 짧게 뭐 이제 그 핫팬츠라고 해서 여기는
아주 팬츠 짧게는 반바지죠. 네. 반바지.
그것도 좀 시도해보고 이렇게 치마 쪽으로는 좀 많이 짧게 하는 거를 해보았는데
다리를 주로 많이 내놓으셨구나.
네, 주로 그쪽을 많이 내놨는데 네. 이제 도전해보고 싶은 게 어깨를 조금 좀 내놓고 싶다.
아.
근데 이거는 조금 힘들더라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네. 사실 뭐 입어본 적은 있어요 어깨?
조금 이렇게
약간 어깨 보이게.
네. 근데 그걸 쫙쫙 이렇게 펼쳐지게 하려니 그거는 좀 과감한 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북한에서 네. 살아오도.
근데 여름에는 좀 덥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차라리 괜찮은데 이제 이런 봄철에는 남보다 이제 시선을 쫙 받으니까 거기에 조금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아 이게 패션도 되게 그 자신감이 좀 넘쳐야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남의 눈 네. 신경 안 쓰고 네. 사실 근데 그런 옷 입는다 그래가지고 와서 너 왜 네. 이런 옷 입었냐고 그렇죠. 뭐라 하는 사람은, 사람은 없는데. 네. 내가 느끼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혹시나
이목이 집중될까봐 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옷을 고를 때 한국에 와서 이제 유진 씨만의 그런 그 옷 고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뭐 옷도 너무 다양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본인 체형에 대해서도 좀 네.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 체형은 되게 이제 표준이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이제 그 아시아 여자 표준 키에 네 그냥 몸무게도 그냥 표준에서 벗어 안 나는 그런 네네. 거라 네 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네, 그래도 잘 네.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감사함에
네네
네, 그래도 네 이쁜 옷은 그래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이제 입을 수 있는 그런
안 맞아서 네, 못 입는 옷도
네,
없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이 우리 또 듣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으면
자랑을
도대체 얼마나 예쁜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마음껏 나의 모습을 꾸미고 가꿀 수 있다는 게 참
네.
여성들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그냥 본성인 거죠. 자기가
본능인 거죠.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맞아요.
뭐 이쁘게 나가고 싶어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의 태생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데 근데 북한 여성들도 보면. 옷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들 속에서도 그 여자들이 많은 또 집단이라든지 그 네. 기업소의 그런 특성을 보면 저도 이제 여자들이 많은 기업소에 다니다 보니까 누가 좀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오면 다 물어봐요. 저걸 어디서 샀냐고. 근데 저는 이제 장마당에는 좀 더 다 고루고루한 옷들 좀 너무 이제 그
비슷한
예, 그런 게 많아서 저는 좀 마주 오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보면 되게 이렇게 뒤돌아서서 어디 딴 데 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서 네, 그래서 저는 시장업보다는 일본에서 이제 배로 들어오는 그
맞아요.
일본산 옷을
네,
귀국하신 분들이 네, 그런
귀국자들.
걸 네, 네, 네.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에 이제 가서 아주 특색 있는 옷을 네. 이제 싹 골라서
네.
그런 걸 이제 그 친구들 만날 때는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너무 이제 그거 어디서 샀냐고 막 또 막 가자고 막 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한무더기 되는 데서 하루 종일 그걸 또 고르고 막
네.
그런
아우,
재미가 되게
열성이 아니었네요.
열심히 진짜 그러면 다녔죠.
당해구 노선 관철에 그렇게 열성을 보이지
되니까,
않고 입어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입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입는 거지만 그 자체 만족감.
네. 맞아요. 아, 저도 진짜 한국에 와가지고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를 또 대라 그러면 진짜 여성으로서 나를 마음껏 가꾸고 꾸미고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진 이 사회 분위기.
그러니까요.
왜 우리 북한에서 조금만 이렇게 좀 멋부리고 나가면 무슨 너무 못다게라는 등
겉멋이
들었다는 등 그리고 겨울에 또 예뻐 보이려고 조금만 얇게 입으면 얼어 죽겠다는 등 어른들이
맵시가 사람 잡는다는 등
네. 참 제대로 이렇게 꾸미는 것도 눈치 많이 보이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마음껏 표현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유진 씨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여자들이라 그런지 이 옷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너무 좋네요.
근데 끝날 시간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 나누고요. 저희가 이 패션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들으실게요. 일기예보가 부릅니다. 뷰티풀 걸.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함께 갖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네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미국 경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요.
네.
할 얘기가 좀 많아요.
많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한 두세 군데를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두세 군데만 준비하셔서 너무 많아서.
네.
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두세 군데 고르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가요?
네, 어려웠습니다. 일단 미국 취업 인구 한 16.5%가 일하고 있는 부분은 공업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하는 기업 한 몇 개만 쭉 소개를 해볼게요.
네.
미국의 공업 생산량 같은 경우는 일본, 독일, 프랑스 생산량을 다 합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와.
엄청나다고 봐야 될
일본,
거예요.
일본, 독일, 프랑스를 다 합친 것만큼요.
네, 합친 것과 미국의 공업 생산량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공업 생산량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대표적인 제품들로는 항공기 있고요. 압도적입니다. 아. 그리고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우주산업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동차 하면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네.
전기는 제너럴 일렉트릭, IBM, 웨스턴 일렉트릭 이런 회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석유 하면 엑슨 모빌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 회사고요. 철강, US 스틸, 화학, 듀오퐁 이런 기업들이 유명하고요.
네.
항공 여객기는 보잉사입니다.
보잉.
뭐 보잉 뒤에 숫자를 붙여요. 뭐
네.
보잉 747,
네네.
뭐 보잉 707 이런 식으로 비행기 만드는 회사 유명하고요. 식료품 회사 중에는 역시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코카콜라, 맥도날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하면 컴퓨터와 손전화를 만드는 기업 애플이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저절로 가는 자동차라는
네.
거죠.
네.
요거 만드는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정말 뭐
너무 많죠.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각 분야별로 이게, 한두 개씩 소개한 건데도
그렇죠.
너무 많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기보다 거의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러네요.
큰 기업들입니다.
네네.
이 중에서 지금 두세 개 기업만 먼저 소개를 해 주신다. 라는 얘기인데
네, 그 한 3개 정도 오늘 소개할게요.
네, 공업이 네. 전체 생산의 26%를 차지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생산은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노동력의 3분의 1 정도는 제조업, 공업 분야가 아니고요.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의 부 도 사실 서비스 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산업이 뭔지를 좀
일단 제조업 빼고 농업 빼면 나머지는 다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해도 그냥 대충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의료 보건 산업,
네.
그다음에 변호사 같은 이런 전문 업종,
네.
사회 사업, 그다음에
관광,
관광도 다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로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소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손전화 만드는 애플하고요, 아까 그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로 금융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산업이라고 또는 네. 투자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곳입니다. 이 버크셔 이렇게 세 군데를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애플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스마트폰 그러니까 지능형 손전화기를 만드는 기업이죠.
사실 현재 미국 최고의 기업은 바로 이 애플입니다.
네.
컴퓨터하고 손전화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
그러네요. 전 세계 네. 최고네요. 자산. 기업이든 뭐든 이게 자산 가치를 쭉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전 세계 시가 총액 1위는 금입니다. 금. 금의 자산이
네.
한 거의 11조 달러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하게 1위인데
네.
그 다음 2위가 뭐냐? 2위 자산이 뭐냐?
네.
바로 이 애플 기업입니다.
네.
애플 기업이 전 세계 자산 가치 2위인데요. 아이폰, 아이맥, 아이패드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맥북,
네.
애플 TV 이런 식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전자기기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아이폰이죠. 대표적으로 요거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011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자산 가치가 가장 큰 기업은 석유회사 엑손모빌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애플이 드디어 처음으로 엑손모빌을 누르고 시가총액 기업으로 보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10년 전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애플의 기업 가치 지금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북한 전체 생산량 GDP가 한 300억 달러라고 할 때 북한 전체 GDP의 70배라고 했습니다.
한 기업이
그렇죠.
북한 전체보다도 70배.
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기업이라고
이거 그냥
봐야
하는 말이
되겠죠.
아니고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70배예요. 네.
네. 1976년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컴퓨터 조립해가지고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기업까지 만들게 됐는데요.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손전화가 만들어진 건 2007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마트폰, 이 손전화는 전 세계 인류의 필수품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 기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폰을 만든 천재 스티브 잡스는 2011년에 대표에서 물러났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데요. 2011년 같은 해에 스티브 잡스는 만 56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오래 살진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네. 천재가. 근데 진짜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암은 다 치료하는데 이 췌장암은
그러게요.
사실 이렇게 발견되면은 좀.
너무 늦게 발견된대요.
맞아요. 네. 늦게 발견되고 이건 그래서 좀 맞아요.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타깝게 이렇게 일찍 사망을 하셨어요. 그 애플 하면 한 입 탁 베어문 사과 모양의 로고, 요거 상표가
그렇죠. 그
워낙 유명해요.
네.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재밌는 일화가 있나요?
글쎄 일화는 잘 모르겠는데
네.
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전기를 썼어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이야기를
네네.
책으로 썼는데
회고록 같은 거죠. 네.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롭 야노프가 처음 애플 로고 제작을 이제 의뢰를 받았대요. 롭 야노프라는 네. 사람 디자이너인가 봐요.
네네.
자 애플 로고 하나 만들어줘 했더니 두 개를 만들어왔어요. 하나는 베어문 사과 모양. 하나는 베어물지 않은 사과 모양.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 온전한 사과 하나랑 한 입 탁 베어지는
그렇죠.
사과하고.
두 개를 딱 가져와서
네.
어떤 거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 애플에 있는 직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한 입 안 베어오면 온전한 사과 모양은 이게 사과인지 체리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베어문 사과 모양이 확실히 사과 같아 해가지고 그냥 투표를 해서 그걸 고른 거죠. 이 한 입 베어문 사과가 로고로 탄생되는 배경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요 회사의 로고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랬네요.
네,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래요. 다음에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다국적 지주회사 또는 다국적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이름이 잘 안 들어봤죠?
네.
네.
버크셔 해서웨이 이름도 어렵고 영어라 그리고 또 지주회사라는 말도 처음
좀 어려운 말이네요.
네, 어려운 말인데 이 어떤 회사를 말하는 건가요?
보통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그 회사의 사업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통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투자회사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를 것
여러
같아요.
여러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투자된 돈으로 운영되는 그렇죠. 뭐 회사 이렇게
보통 시장경제사회에서 네. 기업은 사회주의에서는 그냥 국가가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경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이 어떤 기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뭘 만들 건지 그게 얼마나 돈을 벌 건지를 쫙 준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네. 알립니다.
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네.
자, 우리 회사 괜찮을 것 같지? 돈 많이 벌 것 같지? 그러면 이 주식을 사. 그래서 주식을 판매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아, 너무 보통.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네. 네, 이해가 쏙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공장 만들고요.
네.
그렇게 뭐 투자받은 돈으로 노동력도 임금도 주고 기술도 사고 판매망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의 기업 운영 방식인데
맞아요.
이때 이 주식을 팔면 그것을 사가지고 그 회사가 잘 될 때까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투자 회사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회사가
그렇죠.
또 다른 회사에 그걸 네. 사는 건데
네네.
그런 일만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전문으로,
네, 전문으로 하는
대표적인
하는.
투자 기업이 그렇죠. 바로 이 버크셔 회사웨이인데요.
버크셔
이 버크셔는 180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세기 때 만들어진 회사인데 첫 시작은 섬유 제조 회사예요. 옷감 만드는 회사.
아.
그걸로 시작했다가
네네.
1960년대로 오게 되면서부터 주식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 버크셔 회사의 주식을 막 사요.
네.
가지고 그 사람이 경영권을 딱 갖게 된 순간 업종을 사실상 바꿉니다. 그때부터 보험, 투자 이런 거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고 섬유 사업은 끝내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투자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
이 버크셔 회사회가 운영하는 돈만 한 2,1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애플 있죠?
네.
애플도 사실 이 버크셔 회사회에서 돈 투자 받아가지고
아.
했습니다. 애플에 투자한 금액이 한 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애플에
네.
투자를 한 셈이죠.
네. 네. 어쨌든 기업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투자가 먼저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네요.
네네.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투자가로 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분을 알게 된 게 이분이 네. 그 남북이 통일하면 전 세계 뭐 몇 위의 네.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아,
이런
그런 얘기 했었죠.
또 말을 했었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의 이름을 기억을 하게 됐는데 이런 세계적인 투자가가 전망한 대로 남북한이 함께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아주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아마 북한에 있는 기업수들 네. 가운데 나중에 유망하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기업이 있다 싶으면
이분이
아마
투자하겠죠?
버크쇼에서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북한이 정말 문만 열면은
그렇죠.
얼마나 기기
그러니까
많은데.
북한에 있는 기업소들 가운데 원자재
네.
없지,
그렇죠.
임금 줄 돈도 부족하지,
네.
그다음에 공장 더 새로 늘릴
네,
기계
맞아요.
더 새로 들여올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네.
워런 버핏에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네.
투자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보내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돼야 되는데 참.
네.
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
근데 조금 다른데요. 보통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는 것. 이것은 보통 투자회사라고 하지 않고 그건
아.
은행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은행도 이런 업무를
그렇죠.
하죠.
은행은
네.
돈을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네.
빌려주는 것하고 투자하고 조금 다른데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다 받아요.
아.
그 회사가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어요. 이자와 원금을 받는 거죠.
네.
근데 투자회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투자회사는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그 회사가 잘 성장할 거라고 믿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네.
못 받을 수도 있죠.
어머나.
투자를 잘해서 그 회사가
네네.
큰 돈을 번다 그러면 이득도 훨씬 커요. 단순히 이자만 버는 게 아니라
아.
그 회사에 투자한 비중만큼. 예를 들어서
네.
그 회사가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근데 50만 원을 투자했다.
네.
그럼 그 회사의 이윤 50%를 자기가 이윤으로 가져올
거고.
수도 있죠.
아.
이게 투자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은행 거에. 업무의 차이인데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발전하려면 은행도 필요한데요. 이 투자 회사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회사들은 회사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 회사도 살고 자기 기업도 사는
네네.
것이죠. 네.
은행과 투자회사가 하는 일이 좀 다르다는 거를 오늘 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가요?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요즘
줄여서
뭐
테슬라죠?
네. 이 요즘 그 미국 주식 1위가 테슬라던데요.
2003년에 설립된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데요. 네.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회사 네. 이름을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포츠카 만드는 게 이 사람들 관심사였어요. 처음에 기업 만들 때는. 근데 네. 지금은 이 회사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네.
석유로 가는 차 말고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지금 설계해서 판매를 시작했고요. 이 회사는 단순히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알아서 스스로 가는 자동차를 지금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하면 아직은 규모도 작고요. 생산력도 몇 대 못 만들어요.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만든다는 이유,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흔들어놓고 있고
네.
많은 사람의 기대와 네. 투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네.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네.
이게 좀 경제에서 최초, 선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테슬라가 내놓은 전기차가 이게 충전해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정도를 갈 수 있나요?
지금 시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인기리에 판매가 그래도 많이 된 자동차 모델이 테슬라 S 모델인데요.
네.
2012년에 만들어졌어요. 한 번 충전하면 40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 이거 전기 자동차가 그냥 장난감이 아니고
네.
이거 실제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구나. 이 네. 가능성을 바로 테슬라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슈퍼 차저, 이거 차저라는 건 충전이라는 뜻인데
네.
이게 가장 빠르게 충전하는 이런 시설들을 이제 여기저기 미국에 지금 늘리고 있는데 한 절반 충전하는데 20분, 80% 충전하는데 40분이면 됩니다.
네.
옛날에는 충전하는데 몇 시간 걸렸는데 그 충전 시간도 자꾸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태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그 한 400km면 청진에서 신이주까지 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번
네.
충전하면 거기는
맞아요. 테슬라는 이 기업도 유명하지만 이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들어본 사람 있는지
네,
모르겠어요.
머스크요. 일론이 형 일론.
일론 머스크.
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캐나다계 미국인이죠.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원래 결제 전문 기업 페이팔이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예요. 근데 페이팔이 잘 돼가지고 거기서
네.
큰 돈을 벌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페이팔의 성공으로 큰 돈 벌어서 평생 먹고 놀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돈으로 뭘 했냐면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전기자동차 테슬라
네.
인수한 거고요. 또 하나는 로켓을 목적으로 하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지금 우주선 만들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네.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 사람이 꿈꾸는 미래가 너무 거창한 꿈이어가지고
네.
많은 사람의 지금 박수와 기대를 안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사업이 목표를 확실히 달성한 건 아닙니다.
네. 로켓을 개발한 회사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로켓인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인류의 화성 이주,
네.
인류의 우주 이민
네.
이걸 목표로
네.
지금 로켓을 우주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야 안녕, 난 이제
그렇죠.
우주로 갈게 이런
그래서
거죠.
달이나 화성에
네.
조그마한 인간이 거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거기까지 인간이 여행으로 이제는 지구 여행이 아니라 우주 여행을 실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목표로 그 로켓과 지금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민간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 팰컨 1호를 지금 지구 궤도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투자하는 회사가 많지 않았는데요.
네.
미국의 나사가 여기에 엄청난 금액을 몇 년 전에 투자했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니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가장 앞선 우주선 기술을 이 스페이스X가 지금 이제 보유하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대단한 기업들이고 또 그 대단한 기업을 읽은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또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처음에 네.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게 왜 필요해?
예, 맞아요.
집집마다 다 전화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그걸 하는 게 가능해? 또는 그게 굳이 필요해? 이렇게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남들은 생각하지 않은 진짜 황당하고 그런 상상력을 키웠던 사람들이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또 미국 사회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특히 운전 안 해도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자동차. 네. 이런 건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영화 속에서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네.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그렇죠. 진짜 현실로 만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네. 지금 단계가 많이 높아졌고요. 실제 이제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5년에서 10년 내에는 실제 쓸만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저도 지금 타는 네. 차 말고 다음 차를 바꿀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꾸겠다 마음 먹고
그러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청진까지 갈 때 그냥 네. 자면서 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자면서 가고 먹으면서 가고 네. 네. 꽁냥꽁냥 얘기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참 미국의 경제 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 개로 세 기업을 대표님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가호가 부릅니다. 시작.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다 나눠주고 떠난 해화동 할아버지. 카톨릭 교회에서 최고의 성직자를 추기경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됐던 정진석 추기경이 지난달 2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눴고 세상을 떠나면서는 각막까지 기증했습니다. 정추기경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021년 2월 22일 정진석 추기경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5일 정추기경은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와 청소년과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에 그 돈들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워낙 연로했던 정추기경의 건강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입원 기간이 두 달 정도 이어졌고 그 사이에 또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월급과 나라에서 주는 전쟁 로병 수당이 들어오면서 통장 잔고는 7천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정추기경은 마지막이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통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돈만큼은 자신의 병 치료와 장례를 위해 수고한 의료진과 수녀 또 봉사자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정추기경은 모든 걸 남김없이 나눠주고 2021년 4월 2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선종했다고 하는데요. 정추기경은 선종한 직후 각막도 기증했습니다. 각막 기증은 그가 2018년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기증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나이로 인해 장기 기증이 어렵다면 안구라도 기증해서 연구용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원래는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려고 했던 정진석 추기경. 하지만 나이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안구를 기증한 겁니다.
기증된 안구는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성모병원에 보내져 눈 질환 연구에 쓰일 예정입니다. 90살에 세상을 떠난 정진석 추기경은 어린 시절 발명가를 꿈꿨으나 한국전쟁의 참상을 겪어서 사제의 길을 택했습니다. 정추기경은 조용한 추기경이었는데요. 또 해아동 할아버지라는 친근한 별명도 있었습니다. 생활은 검소했고 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는데요. 사회와 가톨릭 교회의 어른이었던 그의 삶과 죽음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김용님의 훨훨훨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